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서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신앙의 길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형제 자매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나눠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경계선이 요즘엔 너무 좀 모호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초대 교회 시대 때 이 기록들을 이렇게 성경 기록들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경계선은 너무나 분명했었거든요. 사실상 저의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해보면 제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그 상태는 뭐냐면 제 마음에 일단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같기는커녕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밖에서 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만날 때나 아니면 교회에 가서나 예배 드릴 때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찬양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실제 내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가장 그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다를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름이 있다라고 하면 가정에서 변화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자녀들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당신은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당신은 변했어요. 당신이 아는, 아니면 아빠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기 원한다고.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은혜받지 못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이래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더 위선적으로 이렇게 사실상 바뀐다 그러거든요. 참 비극이죠. 그런데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경험이 없으면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용어보다는 성경에는 새 사람과 옛사람이라는 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새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에는 입었다고 그러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는데 정말 새사람이 되었다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말과 행동과 또 생각과 그리고 목표와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옛사람은 다시 말하면 가짜는 여전히 땅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땅의 것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을 거고 말이나 뭐 행동이나 모든 것에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새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하늘을 생각할 것이고 하늘의 목표를 둘 것이고 하늘의 언어를 설 것이고 하늘의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런 건데 지금 교회의 어떤 그 모습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은 제가 이전에 진리를 온전히 몰랐을 때의 모습은 반은 새 사람이고 반은 옛 사람의 모습. 어떨 때는 거의 새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거의 옛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의 어떤 그 모습을 볼 때 카멜레온 같이 이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에 비춰본다면 완전히 가짜죠.
네.
오늘날에 그 모습들이 거의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정말 가짜와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앞에 수식어에 가짜와 진짜라고 그 말이 붙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가짜가 거의 팽배하고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은 미국에 찰리 채플린이 있을 당시 때, 그 가짜의 찰리 채플린을 여러 명 모아가지고 진짜를 찾아라 그러니까 진짜 찰리 채플린이 3인가 이렇게 했다고 할 정도로 분별할 수 없고 너무도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너무도 모든 걸다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가짜가 진짜처럼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잘못된 어떤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가를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낱낱이 좀 밝혔으면 합니다.
네. 저는 말씀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정의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말씀은 그 앞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자기 육신을 따라 육체와 그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때로 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도 아 진짜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또 오래 참음이 있는가? 또 자비가 있는가? 온유가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가짜 그리스도인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너무 많죠?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야, 이 말씀이 참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 자신을 막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뭐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에게서 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돌아서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충격을 받은 말씀인데.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이겠죠. 네, 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제 옛날 모습이었는데, 교회는 나갔죠. 교회는 나가고 일요일 날 이렇게 대형 교회 나가서 같이 찬양하고, 뭐 어떤 때는 손 들고 찬양도 해요.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할 때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감격이 돼갖고 이렇게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뭐. 교회 가면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막또 이렇게 또 이렇게 온유한 대화를 나누고 뭐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또 교회 행사 이런 많이 행사 있잖아요. 행사 또 열심히 뭐 있으면 참여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 밖을 나오면 이제 직장을 이렇게 돌아가면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었어 이런 식으로 완전 싹 달라지는 그런 생활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회 교회에서는 이렇게 경건의 옷을 입고 경건한 척하고 직장에 가서는 똑같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건드리고 똑같이 성질내고 뭐 열받는 일이 있으면 좀 억울한 일 당하면 똑같이 화내고 나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나의 옳은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머리를 쓰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똑같은 그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제 현상들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의 전형적인 옛날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잘 나가고 헌금도 하고 교회 어떤 프로그램 있으면 참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그냥 어떤 대형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는 뭐 다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삶의 변화라든가 어떤 개혁이라든가 어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떤 이렇게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람 많이 모으는 것들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은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활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왜냐?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이제 제 모습이었는데 어떤 그 진리의 조명이 딱 비춰주니까 야 내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게 야 이거는 뭐 그냥 껍데기만 교회 나가는 거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왜냐면 이전에는 어떤 그런 교회에서 들리는 얘기들 목사님 얘기들 어떤 모르겠어요. 그건 외형적인 것만 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자아가 깨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성을 향한 가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지? 정말 제 자신이 좀 마음을 열고 깨지고 그 깨진 자아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나온 삶의 모습과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야,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진짜 가짜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 삶들을 보여주시고 그 가장 그 뭐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딱 중요한 조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게 다 결정된다는 결정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저한테. 네.
저도 형제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한 것 같은데요. 20대 초반에 처음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는 제가 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은 감히 해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때 저에게 변화를 이룬 것은 이제 일요일 날 교회 간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였고, 저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관계없이 저의 그 앞날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 신앙을 쭉 하다가 이제 정말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말씀에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한 번에 저에게 큰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 큰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이 있는 교회 쪽으로 제가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저의 죄 때문에 저의 죄를 대신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과 같이 그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인데 순종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 욕망을 그대로 갖고 있은 채 순종이 되지 않았고, 그걸 같이 갖고 있으니까 날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 가서는 변화된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고, 세상적으로 나와서는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같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거 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그 소유에 대한 그런 강한 욕망도 있었고, 미래에 대해서 더 추구할 것도 많았고, 그런 변화 없이 이제 살게 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위의 것을 찾았는가? 저는 절대 아니고 땅의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던 것이거든요. 그때 아, 정말 잘못됐구나 하면서 그때 그 저의 삶을 돌이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뭐 죄책감이 없었어요. 열심히 다녔죠. 그리고 학교도 미션 스쿨이라고 하죠. 이제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 다니니까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뭐 학교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학교 졸업하니까 제 친구들, 동창들이 신앙을 많이 떠났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야, 그래, 우리 나이 때 진짜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하늘나라 가겠는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영적으로 너무 교만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디모데후서 3장 그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완전 저를 묘사한 거예요. 제가 교회는 잘 다니지만 완전히 뭐 어떤 세상 사람,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과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오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와, 이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 이러면서 이제 물론 사복음서도 읽고 그랬지만 그 오그리스도 책에는 이제 더 이제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생애가 묘사되어 있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보니까 참 저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저의 교만함, 또 이기심, 저의 죄들을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온 가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근데 예수님 점점 알면 알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알게 된, 진정으로 알게 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네, 말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한 인간의 그 절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 사람을 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사실상 있거든요. 저도 그런 가르침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믿고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원래 죄의 종이, 죄의 씨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긴 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여전히 온전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도 대단한 변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버렸거든요,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버리길 원하시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건 뭐였었냐면 바로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다 버렸는데 제가 저를 못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신앙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정말 변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전 존재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험이 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된 생애를 진정으로 변화된 생애 어느 정도 변화된 생애는 살았어요. 거의 거의 어느 정도.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 그런 변화가 저는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그 이 생애의 빛에서 전하는 이 진리를 듣고서 저는 저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자아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괴물인지 제가 알게 되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온전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정말 죽길 원해요. 날마다 못 받길 원하고 이 자아가 나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주는 그 고통들, 그 유혹들 이제 이런 것을 못 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지금 가고 있죠.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박쥐 같은 그 회색 분자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줏대였고 올곧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도 재미를 노리고 하늘도 가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또 세상에서 저 같은 경우도 세상에서 낙을 누려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이게 참 지속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늘의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건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는데 어떤 면에서는 방금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내 안에 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보좌를 여전히 내가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나는 가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박쥐처럼 정말 열심히 있는 그 기독교인처럼 모든 일에 충성을 하고 또 섬기고 거의 뭐 일반 교회에서 조건이라는 어떤 그런 조건을 다 갖추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정작 내가 내 스스로에 있을 때 내 보좌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은 진짜 가짜를 분별할 수 없는데 근데 정말 은혜였죠. 은혜의 빛을 비춰줬을 때 진리가 비춰졌을 때 나는 가짜였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보좌를 내어드린다고 이부도는 공언하고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로서 가르쳤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들을 어떤 사건들 여러 실생활에서의 사건에서 계속 깨닫게 해주면서 알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헛되이 섬겨왔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나를 섬겨왔는 거고 나를 빙자하여서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제가 화들짝 놀랐죠. 마치 막 발등에 불이 딱 떨어져서 그때 깜짝 놀라듯이 나는 지금까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고 나의 왕이라고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이었고 그것을 틈타서 사단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리를 받을 때 가장 통회하고 자복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내가 얼마나 업신여기였으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대화하고 쉽게 생각하고 왕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도 이렇게 취급하지 않을 건데 얼마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는지 정말 죄송하고 정말 어떻게 해 몸들을 바를 모르겠다고 그냥 정말 죽여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다시 시작하라 다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다시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진리 가운데서 계속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지금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네, 여러분의 그 경험과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결국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 진리가 왔을 때 이 깨닫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또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욕을 참 많이 먹고 있는데요.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는 그 이유와 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에 있는 사건들. 무신론자들이 많이 그런 걸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제 잠언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묵시는 이제 성경의 예언들을 말을 하겠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오늘날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연구하다가 이 잠언 말씀을 찾았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솔직히 지금 기독교에 이렇게 묵시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예언서 해석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은 우리의 그 빛으로 주신 거잖아요. 구약성경의 여러 예언들, 특히 요한계시록 이런 예언들을 주신 이유가 그 빛 가운데 행하라고 주신 건데 솔직히 저도 그 큰 교회를 다녀보고 개신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당연히 한 군데도 없었고 뭐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뭐 신천지다 뭐다 이렇게 뭐 그 예언을 배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뛰쳐나가는 분들 기존교에서 뛰쳐나가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문제는 이 성경이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냐 문제는 이 예언에 대한 해석 예언에 대한 빛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잠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묵시가 없냐 그러면 기독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묵시가 없느냐 그 이유가 이사야서에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날 기독교 형편과 너무 이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왜 계시가 너희한테 봉안책이 되었느냐 그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해야 하는데 왜 묵시가 없냐? 바로 이 오늘날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해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세워서 그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예언도 묵시도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다니엘서라든가 이 계시록의 모든 예언서가 닫혀버렸고 그 결과로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는 방자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냐?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폐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의 부패가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경적으로 제가 사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구약에도 보면은 이방민족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 요는 이제 마땅히 모욕을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가장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4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의 손에 소위로 인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나의 노를 격동하기 때문에 애굽 땅의 그 이유가 애굽 땅에서 다른 신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였다. 그러면서 세상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와 그리고 그런 취소, 놀램, 지금 이렇게 흔히 말하는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걸 볼 때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세운 그런 나라의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열왕기 11장에 서로 통원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즉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러거든. 심지어는 후궁이 700이고 처첩이 300이 됐어. 그래서 1000명의 어떤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들이 성경에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이 다 들어올 때에 그 이방신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아스타롯이라든지 뭐 말곰, 밀곰, 몰렉 이런 여러 바알이나 이런 여러 신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 땅에서 많은 수확을 주고 번영을 주는. 근데 이런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앞 산당에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그랬는데 마치 이것이 꼭 요즘 보면 대형 교회에는 항상 이 문화 센터를 지어요. 그래서 문화 어떤 뭐 스포츠 센터나 문화를 공유해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그 목적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명령했지 않았느냐.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도 물론 말씀하셨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 형제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폐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솔로몬 때 처첩 그 100명, 1000명이라는 여인들이 곳곳에다 이스라엘 땅 곳곳에다가 세웠던 그 이방 신들 우상들이 모든 민족 모든 그 백성들에게 다 전파되었죠. 또 하나 역대하 9장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그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고 스바 여왕이 한번 직접 방문해서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그 여러 궁들을 보고 아찔하다고 했어요. 너무 휘황찬란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9장에는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자기의 보좌를 순금으로 입혔다고. 그리고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순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끝나고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밑에서 두 번째 꼴찌 국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영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 엄청난 큰 교회 뭐 2-300억이 아니에요. 1000억 뭐 500억 500억은 기본으로 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들이 솔로몬처럼 상하 보좌에다가 순금을 입히듯이 그렇게 사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볼 때 세상에 가난하고 고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볼 때 너무도 기득권의 어떤 그런 착취의 어떤 그런 세력으로 교회가 삐치고 어떤 면에서는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봉사를 한다 하면서 생색내기와 교회의 선전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다 알죠.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선물을 주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그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다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근데 교회가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된 것을 그대로 모양만 바꿔서 하지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의 그 법도하고는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하고는 너무도 다르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결과가 이스라엘이 폐망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마치 폐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너무도 가슴 아프네요.
네.
그래요. 교회 안에 지금 세속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역사가 증명했듯이 중세시대 때에도 보면 외적으로 면죄부를 팔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금도 이 성 베드로 건물이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아주 이 아름다운고 웅장한 건물들은 다 중세시대 때 세워진 건물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역사 속에서 가장 그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황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지금은 사실상 그렇지 않더라도 비슷한 일이 이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정말 이 신학교도 타락을 했고 많은 신학교도 타락을 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학을 하면 오히려 믿음마저도 없어질 정도로 신학교의 현실이 참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영혼들을 책임지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지금 기독교가 더욱더 부패할 수밖에 사실상 없는 현실이거든요.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그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목자들이 양들을 먹어버려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비유로 얘기한 말씀들이. 그래서 기업화, 이 교회가 기업화가 되고 그리고 온갖 세상과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를 대대로 세습을 하는 문제가 생기고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네.
그리고 그 목자들이 간음을 해요.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한기총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네.
한기총 연합회 회장이었던 그분도 애어장 사건이라는 것을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 알 겁니다. 제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이건 전체로 다 알려진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논문을 표절하지를 않나. 그분도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건 요즘에 회자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를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기독교에 돌아가는 지금 현실이 그렇게 가슴 아픈 정말 너무나 이 바라보기에도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이 기독교가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 속에서 지금 양육받고 있는 그 양들의 운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그들에게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러한 다른 복음과 값싼 복음을 지금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영혼들이 있죠.
네.
예, 있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나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흘러가는 흐름은 바벨론입니다.
네.
예.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그렇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바가 그래요. 이제 머지않아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회나 조직에게 자기를 맡기면 안 되고 스스로 성경을 펴고 예언을 연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는 게 필요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목사도 어떠한 영적 지도자도 자기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